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23, 이사야, 47-48. 저작권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사야 47장과 48장 23회기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태양, 공기, 물, 음식,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주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당신을 통해 영생, 곧 지금 시작되어 영원무궁토록 계속되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의 선물을 이용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아는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우리의 연구를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구절을 볼 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이 마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본 다음 떠나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당신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본 것의 빛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는 섬김을 위한 은혜의 동기 부분의 결론인 47장과 48장을 봅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섹션, 즉 구분은 실제로 40장부터 55장까지이며 40장은 서문입니다. 49장부터 55장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 묵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는 특히 섬김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망명했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특별한 종으로 선택하셨고, 이 경우에는 그들을 우상에 대항하여 그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의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선택의 은혜,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은혜, 그 은혜가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가 살펴볼 47장과 48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결론으로 내립니다. 47장은 바벨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 연구의 두 가지 초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야훼에 관해 우리가 배운 것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두 그룹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47장 1에서 4절에서 이전에 말한 내용에 비추어 바벨론이 왜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이전에 바벨론이 왕좌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괜찮은. 바벨론은 우상 숭배에 전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빌론의 신들은 부담스럽고 무능합니다. 그렇다. 그녀의 신들은 그녀를 실망시켰다. 그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들을 갖고 있으며 그 신들이 그녀를 위해 바빌론의 왕좌를 확보할 것이라는 생각 위에 자신의 지위와 왕좌를 세웠으며 사실 그 신들은 무가치합니다. 그들은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왕좌는 모래, 심지어 유사, 뉴사 위에 세워졌으므로 바벨론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여왕 대신 바빌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예.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드럽고 섬세하다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맷돌을 가져다가 밀가루를 갈아주세요. 베일을 벗고 겉옷을 벗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십시오. 당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치욕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왕 대신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보아온 주제이다. 우리가 자신을 높일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모욕합니다. 우리는 두장에서 그 나라의 무기가 가득하고, 그 나라의 부가 가득하고, 그 나라의 우상이 가득하고, 사실 그 나라가 공허하다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위 굴에 들어가서 덮어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계시자 요한이 땅의 왕들에 관해 말할 때 과연 이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산이 그들에게 무너지도록 외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신 분을 보고 그것을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던 반짝이와 비교할 때 그 결과는 부끄러움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리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승자는 패하고 패자는 승리합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다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수와 복수에 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복수와 복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좋은 시작이네요. 복수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일 뿐입니다. 복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이기적인 시도이다. 복수는 왜 위험한가?
괜찮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제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계속되는 하향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해 주세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한 유대인 기자는 레바논에서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는 복수의 순환이 이렇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나는 당신의 손목을 부러뜨립니다. 당신이 내 손목을 부러뜨리면 나도 당신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당신은 내 팔을 부러뜨리고 나는 당신의 목을 부러뜨립니다. 당신은 내 목을 부러뜨리고 나는 당신의 머리를 부러뜨립니다. 당신이 내 머리를 부러뜨리면 나는 당신의 아내를 죽인다. 당신은 내 아내를 죽이고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을 죽이고 나는 당신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거기는
내 생각엔 이것이 단지 무슬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만약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면 나는 악의 순환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점은 나 자신을 위해 행해진 모든 일에는 항상 위험한 전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구축하려는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선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실패하면 나 자신이 무너지고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나 자신이 부풀어 오르고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나는 보답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책 전체에 걸쳐 복수라는 단어가 수십 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내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내 손에 맡겼을 것이고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수의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노를 냈습니다. 나는 내 유산을 모독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 시대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만드셨습니다. 책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손이 너희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처벌하는 임무를 추구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은.
왜 사절인가? 그냥 거기에 매달린 것 같습니다. 1절, 2절, 3절은 그녀가 여왕에서 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5절에서 다시 그 내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절은 무엇을 하는가? 왜 거기에 있습니까?
좋아요. 누가 연기하고 있는지 기억나나요?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그 사람은 뭐죠?
구속자.
전능하신 분과 문자 그대로의 은유는 만군의 주님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주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제 이 시점에서 왜 그 세 가지를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는 이 연설에 그런 말을 삽입합니까? 레이디 바빌론.
알았어. 알았어.
구속자는 복수를 가져옵니다. 내 말은 그는 그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베풀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우주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거룩하신 분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바친 거룩한 분 꽤 위험해요.
괜찮은.
47. 5시부터 9시까지. 우리는 이미 6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질문은 하나님께서 단지 부당한 형벌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네, 또 왔습니다. 나는 세상의 통치자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나요?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있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에 어딘가에서 그 문구를 본 적이 있나요? 예라고 대답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45, 46절에서 보았습니다. 45절 중 18절을 보십시오. 가장 마지막 진술입니다. 나는 야훼이다. 나는 바로 나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45장 2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곧 의로운 구원자여 하나님이니라.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0절 끝부분 47.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있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홀로 독점하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작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내 삶을 확장하기 위해, 내 삶을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채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옳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반대입니까?
정반대.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런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걸까? 나는 존재하고 내 옆에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신 이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 태도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분이 나를 어디로 치실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물론 내 딸이 나를 막을 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섹스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주님을 경외하는 분이 요하나, 그 아이는 내게 맡겨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녀는 당신 자신을 확대하거나 당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당신이 그 책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이 아니며 당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47세 미만, 5에서 9까지 2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고 다른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몇 가지 다른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바벨론이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에게 이 두 가지 일이 하루의 순식간에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마술을 행하고 내 마법의 큰 힘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일이 너에게 온전히 임할 것이다.
좋습니다.
이 제1절부터 8절까지 5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노래하라, 잉태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로 울어보세요. 황폐한 자의 자녀를 위하여 수고한 적이 없는 너희가 결혼한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막의 장소를 넓히십시오. 너희 처소의 휘장을 펴라. 주저하지 마십시오. 줄을 늘리고 말뚝을 강화하십시오. 당신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해외로 퍼질 것입니다. 내 자손은 나라들과 백성들과 의지 백성들과 황폐한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어. 이는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시절의 치욕을 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만드신 분이 당신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구원자이시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느니라. 주님께서는 버림받은 아내처럼, 심령에 근심하는 아내처럼, 어려서 버림받은 아내처럼 너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희를 모으리라. 자녀를 잃고 남편도 잃은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중으로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아이들을 잃었고 더 이상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의 남편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닥쳤다고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바벨론에 닥칠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전처럼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계속해서 10에서 15까지.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문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인간은 항상 마법의 유혹을 받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헌신 없이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은 그것을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술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75년 전의 마술, 마법, 신비주의가 미국인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법정 밖에서 당신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 똑똑해. 우리는 그 일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처럼 우리도 조작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를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눗방울처럼 잡으면 터져서 손에 슬라임이 남더라고요. 뭔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0절에 따르면 무엇이 바벨론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까? 지혜와 지식. 그러면 하나님은 배우는 것을 반대하시는가? 아니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학습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놔둡니다. 우리는 학습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놔둡니다.
음흠.
또 뭐야? 글쎄,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들이 종사했던 배움은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신비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허, 폭발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움이 우리를 통제하게 하고 배움이 축복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이라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배움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예예. 예.
예, 배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섬길 수 있는 도구라면 배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 위대한 학습 사업에서. 하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학습이 얼마나 쉽게 그 자체로 우쭐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교육의 소란을 피워왔습니다. 학생들이 상위 수준의 학계에 들어가서 상아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거의 항상 큰 환멸을 느낍니다. 개를 잡아먹는 개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풀리고 나 자신이며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배우는 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괜찮은.
14절 배움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를 구원할 수 없고 너를 위로할 수 없다. 흠, 나는 이전에 이교도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한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징조를 사용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생된 동물의 간 모양일 수도 있다. 별의 위치일 수도 있다. 새들의 비행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 바빌론에는 70권의 징조서가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말 밝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총명한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충분히 숙달하여 장과 절을 설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학식과 내 지혜가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당신은 잘못된 일에 당신의 모든 지능을 소비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러므로 13절. 너희가 많은 도모로 피곤하여졌느니라. 그들이 나서서 당신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늘을 나누는 자, 별을 보는 자, 월삭에 주께 임할 일을 알리는 자,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으니라. 불이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불꽃의 힘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석탄은 없습니다. 전에 앉을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수고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전제 위에 당신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공허하고 쓸모없는 지식과 배움으로 그 전제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이 왕좌에서 내려와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그들은 노예들입니다. 맷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치마를 허리까지 끌어올려 강해서 빨래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장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 바벨론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여기로 내려와서 우리와 합류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빌론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이스라엘은 586년에 포로로 잡혔고 유다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3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이 세워졌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특히 그 30년 동안 이 장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무엇? 아니요.
아니요. 바빌론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본 대로 신뢰합니다. 황금의 왕국.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49장을 봅시다.
신뢰합니다. 48. 숙제한 사람 있나요? 이 장에는 듣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요?
얼마나?
10.
알았어.
동의하다.
어허, 우리는 그의 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1절.
이것을 들어보세요.
6절. 당신은 들었습니다.
8절. 당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2절.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오 제이콥.
16절.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것을 들어보세요.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요점을 밝히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가?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뭐라고요?
자신감과 확신.
기념.
뭐라고요?
기념.
내가 아이에게 말하면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찰.
내 친구가 꽤 심각한 알스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녁에 그는 곧 위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나는 말한다. 나를 봐.
나를 보고 있나요?
첫째, 내 말을 따라 반복하세요.
나는 이를 닦을 것이다.
나를 따라 반복하세요.
나는 이를 닦을 것이다.
괜찮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옷을 벗게 됩니다.
주의력 결핍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 하, 하.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이제 다시 이 상황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희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은 거짓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완전 절망.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을 다시 돌려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그가 말하고 싶은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뭐가 문제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엄격하게 피상적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진실과 정의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구원이 올 경우 그들은 무엇에 의존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과거와의 피상적인 연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감리교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감리교인이 먼저이고 기독교인이 그 다음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다른 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거리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은 변화하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는 힌두교도도, 불교도도, 유대인도, 이슬람교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죠? 그것은 하나님이나 바빌로니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선한 행실이나 그들의 명백한 회개가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 은혜는 그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정말로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명히 회개하고 있으니 용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그분의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저절로 생성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내 생각엔 그가 뭔가를 흐릿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는 그랬다.
예.
이집트 사람들은 당신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나도 동의합니다.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괜찮은. 계속하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내가 이런 일들을 미리 예측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잠깐만요. 예 등 좋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중단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기로 선택하면 그분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음흠, 음흠.
여기 5절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예. 그래서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내가 조작한 내 아이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한 일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로다.
그것들은 오래전이 아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들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기억하시나요? 신들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신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며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은 항상 존재해왔고 나타나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자연 질서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창조주의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자연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일 중 하나는 사이러스가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아시리아 역사에서 가장 먼 곳, 즉 기원전 12년과 1300년대부터 망명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했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예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때때로 말합니다.
글쎄, 아시리아인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아시리아인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이상한 생각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아시리아인들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기 1300년부터 적어도 700년 동안입니다. 서기 1300년부터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와! 우와!
단순히 700년의 설례를 가져다가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망명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루스는 포로가 된 모든 나라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의 금고가 그들의 성전 재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를 더디하셨나요? 그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일종의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 나는 그것을 스스로 했다. 분명히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내 자신의 성격, 내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괜찮은.
12절 또다시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다.
엔이 누구?
그리스어 버전은 이고 엠입니다.
그래요.
기간.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
그래요.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느니라.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함께 서 있습니다. 모두 모여서 들어보세요. 그는 요점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신들에 대한 사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예언했고 그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느니라. 구속자와 거룩하신 분은 여기까지 함께 가십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속하기를 원하시며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에 침입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들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나머지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내 평안이 강과 같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으며 자손이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당신이 들었더라면요? 챕터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1절, 들어보세요.
그러면 20절과 21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준비해.
나가서 노래를 부르세요.
다시.
그들의 마음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착하라, 선한 바벨론 사람이 되라, 포기하라, 믿음이 실패하였으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집에 갈 준비를 하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실패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립서비스적인 행동을 멈추고,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가 이 장에서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벨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비추어 바벨론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빨리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에 비추어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과거에 듣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들어보세요.
586년이면 50년이 됩니다. 556년이면 25년이 됩니다.
괜찮아요.
안주하지 마세요. 좋은 바빌론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듣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북미 기독교가 급격히 쇠퇴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겐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를 성취할 것이다. 나는 이를 할 것입니다. 오늘 진료실에서 타임지를 샀습니다. 오늘 제가 숫자를 제대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사실에 대해 논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라틴계의 80%는 자신을 로마 카톨릭 신자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20%가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는 개신교 복음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변화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듣다. 기도하자. 신이여,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당신 앞에 설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바벨론 이 나로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외치느니라 당신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타락할 운명에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유일한 나입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자랑하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모두 피상적인 연결일 때, 립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다는 성경과 교회 역사의 모든 증거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사야 47장과 48장 23회기입니다.